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6일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에 모든 방면에서 총격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군 수뇌부 회동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를 비롯한 해방 지역의 민간 시설을 폭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 남부 곳곳에 대대적으로 미사일 공격과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날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와 가깝고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120km 거리에 있는 북부 추후 이후에는 이날 새벽 공습으로 민간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얼마 전까지 러시아군의 공격은 주로 동부 돈바스 지역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의 새로운 공세는 동부 외에 북부와 남부를 가리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법안들을 서명해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16일 남중국해 스프리틀리 군도 인근 해상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을 내고 이날 해군 군축함 벤폴드함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며 이번 작정은 중국, 베트남, 타이완이 강요한 무해통항 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제법이 인정한 수역에 대한 권리와 자유, 헌법적인 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행통항은 외국 선박이 연안군의 법률과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해당 연안국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 등이 무해통항을 하기 전 허가와 사전 통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미 해군은 모든 국가에서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여긴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는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도서 지역의 인공섬 조성 등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군함을 종종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중국군 남부전군은 미 해군 벤폴드함이 남중국해 시사군도 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며 해군과 공군을 조직해 추적, 감시하고 퇴거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물질을 실은 우크라이나 화물기가 16일 그리스 북부 지역에 추락했다고 그리스 항공당국이 밝혔습니다. 추락한 화물기는 우크라이나 운송사 소유의 안토노프 12 화물기 기종으로 이날 그리스 북부 카발라 인근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화물기는 세르비아에서 출발해 요르단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리스 현지 언론은 화물기에는 8명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 폭발설 물질인 12톤의 위험 물질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은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 당국은 화물기 추락 현장에서 강력한 화학용품 냄새가 남에 따라 사고 인근 2km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밤새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스 민간 항공당국은 사공기 조종사가 추락 전에 비행기 엔진 중 하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 긴급히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은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공항이나 카발라 공항 중 한 곳에 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조종사는 비상 착륙을 하기 위해 고리가 좀 더 가까운 카발라 공항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교신이 중단됐고 수송기는 카발라 공항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군과 폭발물 전문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며 그리스 원자력위원회 전문가들도 사고 수습과 조사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일본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전날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 환자는 11만 675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여섯 번째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 2월 4일에 나온 이 종전 하루 확진자 최대 기록 10만 4천여 명을 5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 역시 전년 대비 0.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통일부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1일 이어 11일 또다시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 통일부가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전임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한 것인가요?
예, 지금 이 탈북 어민 북송 문제, 그러니까 2년 8개월 전이죠. 2019년 11월을 발생한 일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큰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 논란으로 피어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 어민에 대한 북송이 이뤄진 날짜가 2019년 11월 7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 어민 2명을 송환한 이 날에 대해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통일부 대변인이 이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대변인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발표했는가 보면요.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북한 어민 두 명을 송환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에 통일부 대변인의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중요한 거는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한 사실관계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달라진 거는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요. 따라서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언을 보면 탈북 어민들은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다만 네. 동기와 준비 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2년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북한 어민 송환과 관련해서 쟁점은 이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본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은 그 2019년 11월 7일 날 한국 정부가 이제 탈북어민 두 명을 판문점을 통해 그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입니다. 전후 과정을 좀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원래가 그 북한의 그 오징어잡이 선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이 어선의 선장이 상당히 가혹한 성격으로 선원들을 그 못 살게 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자 그 선원 두세 명이 선장을 포함해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하려다 하는 과정에서 11월 2일 날 남쪽 해상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국정원이 이들 선원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이 그 다른 선원 그 16명을 살해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귀순 동기, 정황 이런 것을 볼 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이런 귀순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북한에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북측이 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을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북한도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11월 7일 날 두 명을 그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관련 기록을 보면 국정원이 그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사를 통해서 배에서 혈흔 그러니까 핏자국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그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또 범인들도 자백을 하고요. 그래서 국정원 등이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관련 법에 그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의 경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그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추방을 결정했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의 정황인데요. 잠시 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제대로 된 적법 절차 수사 기소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북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 선원들을 사지로 몰아놓은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사진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민들이 북한에 안 가려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그 모습을 보고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 사람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형태든 이들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은 북한으로 송환된 상태에서는 이제 중형에 처해지겠죠. 사형을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사진이 네. 2019년 11월 7일에 이 사진을 전 정부 여당 측이 공개한 것도 이 송환 조치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들이 귀순은 표명을 했다라고 분명히 발표를 했고요. 다만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현기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들 어민들에 대해서 판단했다는 거죠. 이 반면에 그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북한에 다시 강제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뭐 쉽게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기자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역시 그 이들 선원이 흉악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송을 해서 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한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북송 조치를 해서 일종의 그 간접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그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 들어선 그 한국 정부도 잘못을 시인하고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됐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국제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계인권선언 같은 걸 보면 강제 퇴거, 본인의 의사에 반대해서 내쫓는 것,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탈북민들을 중국 당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그 한국 정부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국제법적인 반인륜적인 반인권적인 그런 그 소지가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헌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는 자동적으로 그 한국 국적자의 그 지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한국 영역에 들어오면 한국 정부와 그 법률의 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살인,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 수사, 기소, 재판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닷새 만에 그냥 거의 뭐 약식 조사를 거쳐서 북한으로 그냥 송환해버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국내법적으로도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당시 청와대나 국정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왜 굳이 또 북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 그래서 전 정부 관계자들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예, 전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 이런 일각에 그 비판을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망명, 그러니까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일단은 이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하고 이 한국 해군 그리고 해경에 추적을 피하면서 사흘간 국방 한계선을 오가면서 도피를 했단 말이죠.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해경 특수부대가 이 배에 올라서 제압을 한 연후에야 이들 어민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또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재판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가 모조리 북한에 있고 또 이 남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 유죄를 확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로 봤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 북한 이탈 주민법의 조항을 말하자면 적용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흉악범죄 이 경우에는 말하자면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탈북민들의 그 조항에 따라서 송환했다는 게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보면 2019년이면은 사실 남북관계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 흉악범들인 상황에서는 북한의 반발을 상당한 반발을 우려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논란이 되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간이 가야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더 뭐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이제 각 그 인권 전문가들, 그거는 이 사건만 단순히 놓고 볼 때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칼라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an, honestly, this is on par with what China has done in years, forced repatriating North Korean escapees.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이는 수년 동안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복송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으로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의회도 지난달에 청문회를 열어서 북한 어민 강제복송 사건을 다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을 알거나 또는 이 사건을 아는 사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경악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이죠. 그 미 의회 산하에서 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 이 사건을 그 다뤘습니다. 이 청문회를 주관한 그 공화당 소속 그 크리스 스미스 위원은 VOA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부 두 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상당히 그 충격적인 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제적인 인권단체죠. 국제앰네스티 도 그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조치가 그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또 조지 부시 센터, 이런 것도 전부 다들 그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들이 살인범이나 탈북 시도자들이나 뭐 어떤 경우라도 일단 북한에 돌아가면 좋은 대우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이미 처형됐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북한 당국의 처리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한국에서도 사형입니다. 한국은 사형 집행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형죄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요. 북한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 공개 처형도 심심치 않게 그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뿐 아니라 사실 남한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은 뭐 불문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물론 실제로 이 송환된 이 북한 어민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 후속 말하자면 보도나 또는 북한 측의 어떤 반응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최고형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여기에는 물론 처형도 포함되고 있죠. 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뭐 곧 뭐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먼저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하는 건데 그 저 음정이 좀 떨려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훈 전 국정원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진상이 밝혀지는데 좀 꽤 오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시민단체가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 또 정의용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이미 그 국정원들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해서 일단 그 사건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 서훈 전 국정원장은 현재 그 미국으로 출국해서 한국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서훈 국정원장을 조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일단 그 수사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아마 그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발표, 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전직 서훈 전 국정원장 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등을 어떻게 뭐 사법 처리를 할지 아니면은 이게 정책적 판단이니까 뭐 책임을 묻지 않을지 이거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13일 서울에서 조선일보 주최로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잠깐 펜스 전 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We stood firm. We imposed sanctions, historic sanctions through the United Nations.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은 유엔을 통한 역사적인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를 취하하면서도 대화의 문호를 열어놨고 결국 미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북 대화를 위해서도 대북 제재가 유용하다. 결국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펜스 부통령의 발언 내용은 사실 그런 맥락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재와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것은 사실 미국의 오랜 그 대북 관련 그 정책이고 또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펜스 부통령 전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특히 강경한 대북 말하자면 강경 논자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그 논리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미 어려운 공궁에 처해 있는 북한을 압박하면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나 해제 등이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이 압박을 최대로 한다면은 북한 지도부가 이 때문에라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최대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이제 오랜 말하자면 대북 정책과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인데요. 당연히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입장은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제재를 네. 가해도 일반 주민들의 그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지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반발하는 기류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중국의 협력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는 사실상 힘든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북 제재는 그 미국 또 국제사회가 취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 방법은 모두 그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가 좀 시계 바늘을 돌려보면 트럼프 행정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미중 관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 대북 제재가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대북 제재도 취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지금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그 중국 그 시진핑 정부가 상당히 그 분위기가 강경합니다. 갈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혀 협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이 계속 그 핵과 미사일 이런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만은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 문제 역시 그 중국의 협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발언인데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 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윤 기자가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과 장관 재임 시절에 평양을 세 차례나 방문했고요. 또 여러 차례 직접 만난 그런 인물 아닙니까?
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을 한 부분이 사실 관심사인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의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공산당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을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필요로 한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자원을 소모시킨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그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제재의 효과에 대한 논란처럼 이 부분도 사실 그 진위 여부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반대 아닙니까? 네.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안보리 등에서 이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당에 최근에는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중대한 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말하자면 공언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흥미로운 것은 폼페이오 전 장관이 미국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 중국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한 점인데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려고 했고 근데 중국이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것은 좀 전후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마이크 폼페오는 그 국무장관으로 있으면서 평양을 여러 번 방문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두 차례 정도 만났는데요. 전후 문맥을 보면 폼페오 장관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비핵화 문제를 틀림없이 얘기했을 텐데 아마 그때마다 아마 폼페오 장관 입장으로서는 과거에 했던 것하고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의 그 메시지 또 톤 이런 것이 아마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핵화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비핵화를 할 테니 미국도 뭐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아마 두 번째 만났을 적에는 무슨 조건을 달거나 좀 시간을 늦추거나 뭐 그런 걸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얘기하고 이게 좀 달라졌는데 왜 달라졌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그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 이것은 그 나를 만나기 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는데 거기서 모종의 시진핑 주석이 뭔가 좀 그 주문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따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건지 아니면은 그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건지는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편 폴 레크머러 미한연합사령관도 이 행사에서 미한연합야전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좀 달라진 것입니까?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22일부터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과 관련해서 지금 두 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이 훈련에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할지 여부 이건데요. 그 연합지휘소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그 모의 전쟁 훈련을 하는 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사실 계속 그 진행돼 왔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후로 미국과 북한의 그 핵협상 정상회담을 포함한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이런 것 때문에 야외 그 실기동 훈련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이 훈련은 사실 꽤 오랫동안 중단돼 왔습니다. 근데 이 러케마라 사령관은요 지금 이 북한의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기동 훈련을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라케메르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의 군사적 협력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 3자 간 협력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뉴스로 미국과 한국 공군은 11일부터 한반도에서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연합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F-35 스텔스 전투기가 참여한 이 훈련이 왜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이것이 그 미국 본토에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그 알래스카에 있던 미 공군 소속 그 F-35 전투기 6대가 지난 5일 한국에 도착을 해서 11일부터 한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한국 공군이 갖고 있는 F-35 전투기가 있군데요. F-35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F-35 전투기 그리고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F-15 전투기 KF-16 이런 전투기들이 11일부터 계속 지금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그 전투기가 한 30대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역시 지난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울에 갔을 적에 좀 더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좀 자주 하자 이런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거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역시 그 강력한 그 경고를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단결돼 있고 합동 훈련도 하고 그러니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것을 하지 마라 이런 그 뜻도 있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참고로 그 미 본토에 있는 F-35 전투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이 4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방사포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10일에 이어 11일 또 방사포를 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격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북한의 방사포 발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합치면은 여섯 번째 발사가 되는데요. 사실 네. 방사포는 북한이 이제 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초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급의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한국 정부도 그 발사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겠다는 네. 입장이고요. 다만 북한이 이 방사포를 잇따라서 발사하고 있는 것은 그 거리나 이런 상으로 볼 때 그 북한 군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한국 정부를 좀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런 위협 시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고 보지,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조한 내용,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 발사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벤자민 해리스는 대통령 선거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1888년에 있었던 첫 번째 대결이 해리슨의 승리로 끝나면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백악관을 비워줘야 했는데요. 4년 뒤에 실시된 1892년 선거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해리슨 대통령을 물리치면서 다시 백악관을 차지한 건데요. 하지만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는 가운데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국민들과 공화당원들의 지지를 잃게 되고요. 189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공화당 후보로 뽑힌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윌리엄 맥킨리는 1843년에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엘러게이니 대학에 진학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한 학기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돌아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군에 지원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면서 이등병에서 소령으로까지 진급했는데요. 나중에 19대 대통령이 되는 리더포드 헤이스 대령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헤이스 대령을 알게 된 건 큰 행운이었습니다. 헤이스 대령은 나중에 내가 정치에 나섰을 때 친구이자 조언자로서 큰 도움을 줬습니다. 난 원래 목사가 될 생각이었지만 남북전쟁을 치르고 헤이스 대령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고향에 돌아와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오하이오주 캔턴이라는 곳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일을 하다가 공화당원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윌리엄 맥킨리는 사교성이 아주 좋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인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1876년에 처음 선출돼서 1890년 선거에서 패배할 때까지 14년 동안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는데요. 강력한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맥킨리 관세법을 만들었습니다.
맥킨리 관세법은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하원 세입 세출위원장이었던 맥킨리 이름을 따서 맥킨리 관세법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덕분에 공화당 내에서 보호관세 하면은 다들 맥킨리를 떠올리게 됐고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맥킨리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이 법은 국내 상품 가격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텍사스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루이스 골드 박사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맥킨리 관세법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국내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반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1890년 중간선거에서 여러 기존 공화당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맥킨리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맥킨리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다음해인 1891년에 맥킨리는 오하이오 주지사로 선출됐고요. 2년 뒤에 다시 재선되면서 맥킨리가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던 1896년 오하이오주 출신 기업가 마크 헤나는 친한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윌리엄 맥킨리를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적극 밀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지만 몸이 불편한 아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맥킨리 후보. 오하이오주 자택을 떠나지 않고 소극적인 유세를 펼쳤는데 헤나의 조직적인 선거자금 모금 운동에 힘입어 큰 표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네, 윌리엄 맥킨리가 189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데는 친구이자 정치적 동료였던 마크 헤나의 도움이 컸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적 제휴관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언론은 맥킨리가 헤나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고 골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마크 헤나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기업가였는데 철강 제조업자였습니다. 오하이오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맥킨리와 아주 가까운 동료가 됐죠. 맥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데 헤나가 도움을 줬습니다. 헤나가 맥킨리의 두뇌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맥킨리가 헤나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할 수 있죠. 헤나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결과 1897년에 헤나는 연방 상원으로 취임하고요. 맥킨리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거죠.
25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의 임기는 본의 아니게 외교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1895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전임 대통령 당시에 발생한 쿠바 독립혁명이 맥킨리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쿠바에서 일어난 유혈 봉기를 가라앉히고요. 스페인이 이 지역에서 물러나게 하는 건 미국에게 큰 관심사였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가능한 빨리 쿠바 사태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쿠바 반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쿠바 반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스페인이 완전히 쿠바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측 간의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맥킨리는요, 스페인에 대해서 쿠바를 독립시키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습니다.
1898년 2월 15일, 쿠바 아바나 항에 정박하고 있던 미 군함 메인호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순식간에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배 안에 있던 승조원 2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페인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들은 보복을 요구했고 두 달 뒤에 미국 의회는 스페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미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자 맥킨리 대통령은 태평양에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공동 결의안을 통해 하와이 제도 병합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태평양상의 스페인 거점이었던 필리핀 제도를 공격했는데요.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당시 미국은 쿠바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병력을 물리치는데 군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을 평화협상 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태평양상의 스페인 거점이었던 필리핀 제도를 공격했던 거죠. 필리핀 제도에서 스페인군을 물리치면 스페인이 평화협상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889년 5월 1일에 미국 소함대가 필리핀 마닐라만의 스페인군을 공격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미국 스페인 전쟁 또는 미서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불과 4개월 만에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의 장래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국이 제국주의 대열에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필리핀이 아직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형편이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필리핀을 독립시킨다면 다른 열강이 필리핀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독일과 러시아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이 필리핀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킨리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해야 된다고 말이죠. 1889년 12월에 스페인과 미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요. 그 결과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과 주권을 갖게 되고 그 지배권을 1946년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또 미국이 괌과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아시아에 식민지를 두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미 하와이를 병합한 뒤였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필리핀을 병합하면서 아시아에서 열강 대열에 들게 됩니다.
또 맥킨리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문호 개방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중국과 교역할 때 미국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같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미국 스페인 전쟁과 함께 중국에 대한 문호 개방 정책은 새로운 미국 제국의 기반이 됩니다. 사교적이었고 또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였던 맥킨리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후보와 대결하게 됐는데요. 4년 전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맥킨리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맥킨리 대통령은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범미주 박람회장을 방문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하기 위해 늘어선 사람들 가운데는 무정부주의자 네온 철보수도 있었는데 정부는 없어져야 하고 모든 통치자는 악당이라고 생각했던 무정부주의자 네온 철보수. 손수건으로 권총을 가린 채 맥킨리 대통령에게 다가가 방아쇠를 당겼다.
두 발의 총성과 함께 쓰러진 맥킨리 대통령은 결국 8일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암살당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데요. 그 뒤를 이은 티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가려서 한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의 첫 현대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역사학자 루이스 골드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맥킨리는 아주 중요한 대통령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시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언론을 잘 다루고요. 정보를 흘려서 정책을 세우는 데 이용하는 등 뭐 그런 일 말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 일이 맥킨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 최고 사령관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이 장래 필리핀을 지배하게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맥킨리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강국 대열에 들어서게 했고요. 미국에서 현대 대통령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맥킨리를 중요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윌리엄 맥킨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5월 말에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올해 23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입니다. 미 재무부는 5월 27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군사 프로그램을 돕는 개인 한 명과 두 개의 러시아 은행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정용남은 동유럽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를 맡아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최신 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2010년에 미 국무부 그리고 2013년 유엔에 의해 제재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또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스푸트니크 은행 그리고 러시아 극동은행을 제재했습니다. 북한 로켓공업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를 통해 다양한 전자부품과 이중용도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스푸트니크 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도와 북한이 러시아 인공위성 사용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스푸트니크 은행은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조선은근공사의 루브라 계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 극동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 고려항공과 다른 북한 정부 기관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미국 관할권에 있는 해당 기관과 개인의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 범죄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개인과 북한 정부를 위해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외교적인 길로 복귀하는 것을 촉구하며 기존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를 통해 비오의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